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앞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자기가 떠난 이후에 이 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지킬 것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으로 의도되어 있고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뜻밖의 신앙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잘 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죠. 무교회주의자들의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더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나 진정한 의미에서는 무교회주의자들의 신앙이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살펴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8절로 가셔서 장로들께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누가 감독자를 삼느냐 하면 성령이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언급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라는 것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들이 만든 방법이 아니고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임을 하나님 쪽에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신 그 뜻 속에는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무교회주의적인 성격까지 가지게 되느냐 하면 여기 지금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이 감독자를 삼은 것 같지 않은 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장로 같지 않은 장로가 실제로 여러 교회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없다고 그럽시다. 제가 우선 마음이 제일 찔리니까요. 언젠가 한번 저희 교육자들이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에 계시는 분이 제 책을 읽고 많이 그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때 8명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도무지 누구에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늘 제가 마음에 불쾌한 것은 그 사람이 기억은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주 목사님께 했다 이겁니다. 아니 제가 주 목사님보다도 목사답지가 않다 이겁니까? 제가 워낙 그날 충격을 받아서 근데 우리가 다 웃자 이 사람이 다시 두리번거리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이대원 목사님께 했습니다. 끝까지 저를 못 찾았습니다. 한 서너 명 되다가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이런 일은 뭐 자주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다가 또 이렇게 제 책으로만 저를 알았던 사람이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아는 어떤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박 목사님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그 소개한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야 뭐 생긴 것만 그런 거니까 좀 낫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목사가 상식 이하의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님들 속에도 상식 이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일 수가 없다. 성령이 세운 자일 수가 없다. 이건 인간들이 자기네 어떤 명예와 자랑을 위하여 일종의 church play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교회를 지어놓고 괜히 사회에서 거들어거리지 못한 걸 교회 와서 거들어거리는 유희에 불과하다. 교회는 그 조직과 기관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모임과 조직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중에 특히 무슨 퀘이커교도들이라든가 형제회, 브레더런 처치라 하는 형제회 이런 데는 무슨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 이런 조직을 그래서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싶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럽니다. 이 신자들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물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대신 믿고 대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를 설명할 때는 성경은 언제나 그 호칭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한 것과 방불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민족적인 구별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구별로서의 호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뜻이었습니다. 똑같이 신약시대에서 교회 그럴 때는 이런 기관이나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땐 교회 그럽니다. 이스라엘 그러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자들을 얘기할 때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주의 깊게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 사셨다는 말 속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지신 목표와 뜻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면 그 시작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시도록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있으셨겠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그가 부르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대체 얼마나 큰 목적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그 말 속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피로 산 백성, 피로 산 자녀가 아니라 피로 산 교회라는 말 속에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스럽고 무한하고 지극한 어떤 자리로의 목표와 계획이 단체라는 말로만 이행될 수 있다는 힌트가 숨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313페이지 아닙니다. 312페이지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 훈련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가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 좋다 그럴 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앙이 개인적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기의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하냐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그의 실력도 아니고 혼자 마음에 가지는 결심과 열심이 그의 실력이 아닙니다. 함께 어느 만큼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그의 실력입니다.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태권도 하는 사람이 사범이 시범하는 것만 열심히 보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많이 본 것이 그의 실력이 아니고 보고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그것이 자기 실력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쳐다본 것이 자기가 공부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야 자기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개념과 이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자기 습관이 되고 자기 실력이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함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말쟁이가 되고 말죠. 말쟁이가 되고 말아요. 성경은 언제나 신앙을 요구할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럴 때 너희는 그냥 빛이고 소금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음식에 들어가지 않는 소금이 필요 없고 어두운 곳에 비치지 않는 등불이 필요 없습니다. 혼자 서 있는 것으로 자기 확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비춰야 되고 소금은 썩는 곳에, 맛을 내는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플랜카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내 몸같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로 가지 않으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제대로 연결기 위해서는 원수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왼수를 모아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교회 같더니 웬 왼수뿐이더라. 그거는 난센스죠.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 원수를 만나야죠. 별을 봐야 별을 따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교회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겁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훌륭하고 장로님도 훌륭하고 성가대도 훌륭하고 의자도 훌륭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웬 각색 병든 자와 각색 악당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얘기입니다마는 기도하실 때 핸드백을 꼭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털러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눈 감으러 하고서 신발 훔쳐가더라. 옛날에 기억나시죠? 예수 사랑하려고 교회당에 갔더니 뭐 어떻게 했더라고요? 잠자리 채 가지고 돈 내놓으라 하더라. 이런 부정적인 그런 개념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갔더니 같지 않은 사람이 설교를 하더라. 같지 않은 사람이 장로 노릇을 하고 큰 소리를 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리 직분을 주고 나중에 직분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다 완성한 후에도 직분을 잘 안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문법을 먼저 완성하고 회화를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먼저 사는 데 뛰어 들어가서 배우는 게 낫습니까? 어느 쪽이 낫습니까? 여러분 영어 배우시는 방법 중에 먼저 미국 사람들 사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문법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그거야 뭐 어느 쪽이 낫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형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한국말하고 사는 데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과 여러분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고 대신 해주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싫은 꼴을 가장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거기가 교회가 아니었다면 못 참았을 꼴을 참고 있는 것이 있죠. 교회이기 때문에 악소리 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회사거나 여러분 집이거나 여러분 친구의 문제라면 가만두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일을 교회이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이 있죠.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할 때 바로 이 일들, 바로 이 일들을 시행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하느냐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과 관점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감독자들의 최고의 직책이 뭐냐 할 때는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친다 할 때 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으로 합니다만 그 다스림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실 때 하셨던 말씀 내 양을 치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래서 그 훈련과 그 목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 늘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진리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포되고 그것이 시행되고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의 사활이 걸린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도 이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봉사와 구제를 하기 위하여 교회들이 자꾸 큰 사이즈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300명은 돼야겠더라, 교인이. 왜요? 그쯤 돼야 구제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선교사를 보내도 그렇고 최소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더라.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거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신령해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가 교회에선 분명히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타협되거나 그것이 감춰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1차적으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시면 그래서 교회에 교회된 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대목과 만납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 아니고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인가가 늘 가르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 실험실같이 여기서 맨 먼저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고 구제를 하는 일이고 봉사를 하는 일일 때라도 행사보다는 행사의 결과보다는 그러니까 선교사를 몇 명 보냈느냐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보다는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의 토론과 실천 과정에서 진리가 진리된 힘을 발휘하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쓰고 먹고 남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아끼고 희생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가 여기서 의논돼야 되고 요구되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는 그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1억을 도와줬느냐, 천만 원을 도와줬느냐, 100원을 도와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남은 것으로 도와줬느냐, 내가 할 것을 양보하고 희생을 하고 도와줬느냐가 여기에서 훈련되고 싸움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요청받아서 항복하는 지점에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보고 좋은 차 좀 타고 다니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그 일에도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부를 이 책임 맡은 분은 그 사람이 먼저 부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좋은 차 타는 것이 저에게는 좋은 차 나쁜 차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이진 않기를 바랍니다.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다워야 되고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다워야 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과 누리는 데서 어느 만큼 희생을 하느냐가 개인적인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배웠는데 너무 안 배운 것 같이 유난을 떤다든가 돈이 많은데 너무 기워 입고 밤낮 오들오들 떠는 그거는 좀 빌란 거죠.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한 신자로서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희생과 열심이 드러나는 것이 있느냐를 점검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엑셀 타는 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벤츠를 탄다고 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좋은 차, 나쁜 차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함께의 문제인 겁니다. 함께의 문제.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의 관영함과 패역함을 인하여 이제 심판을 하러 갑니다. 근데 뭘 묻죠? 뭘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한 데 대한 답을 하십니다. 거기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나 하나라는 것이 내 이웃과 어느 만큼 결부되어 있는가. 그 결부되어 있는 것이 그들과 세상을 살기 위해서만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내가 처한 사회와 인생에서의 몫을 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의인 10명을 묻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내 직분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쟤는 죄짓지만 나는 안 짓습니다가 내가 의인이 아니요. 쟤는 주일날 놀러 갔지만 저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했습니다가 내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서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흑암의 빛으로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서 내 역할이 있느냐가 있지 않는 한 그는 신자의 신자된 본분을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것, 받은 은혜, 내가 아는 진리, 생명,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내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의 싸움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바로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는 옳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냐, 무엇이 옳은 거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저건 죄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옳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옳다는 것은 우리의 옳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을 심판하는 것으로 옳다는 것으로 가기 일쑤입니다. 당신은 죄졌지만 나는 안 졌어. 당신은 사치하지만 나는 검소하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의가 아니라 그 의가 내 의가 내 옆에 있는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리로 오게 하는 의여야 됩니다. 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옳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틀린 자를 내가 옳은 자리에 오게끔 하는 용서, 기다림, 영향력, 위에서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 지혜, 분별, 절제, 이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걸 성경 어디에서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까?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은 죄짓지 않는 온전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해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린 자를 무조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무조건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분입니다. 저를 회개케 하고 복받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70번씩 7번 참기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그 일을 혼자서는 하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이것을 깨우쳤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되겠어?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신앙의 경지를 감추고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배는 말이죠. 전쟁 중에 군함이 다른 배와 싸움을 하다가 이 밑에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뢰를 맞는다든가 어떻게 맞아서. 그럼 배가 기울죠. 어느 만큼 기울면 배가 전복합니다. 그래서 전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한 곳에 바닷물을 넣죠. 반대쪽에 기울지 않은 쪽에. 그래서 균형을 잡는 법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있는 자리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고난당하신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입니다. 그 싸움을 바로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싸움을 하고 이 훈련을 하지 않고 어디 가서 한단 말입니까? 훈련장에서 땀 흘려 훈련한 것 없이 어떻게 전투장에 가서 총을 제대로 쏜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고 가지 마십시오. 아니 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꼴 못 보시겠거든 교회 나올 때 누나를 잠시 빼서 보관하시고 오셔서 예배 보고 또 가서 다시 넣으시고 그러십시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재직 아닌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권이 없을 뿐이죠. 보셔야 됩니다. 봐서 눈꼴 신꼴을 보셔야 됩니다. 꼴꼴 자꾸 그렇게 되는데 미스코 오시면 그날 아침 안 먹고 오시는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그걸 보고 누구가 왜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할까? 저런 사람이 장로를 할까? 그러지 말고 왜 나는 아직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까? 난 왜 아직도 아버지 온전하심의 문턱에 아니 시작도 못할까? 자기를 쳐야죠. 그래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것들이 많아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 생활은 못하겠다. 그게 잘하는 건 줄 아세요? 학교엔 가지만 숙제는 못해요 가겠노라고. 숙제 안 해가면 때리더라고. 그래요? 숙제 해가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한 줄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의도되었습니다. 그 훈련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일 쉬운 신앙이 뭐냐 하면 헌금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그게 신앙 중에서는 제일 쉬운 겁니다. 돈 낼 때 싫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돈 낼 땐 갈등이 자기만 잠깐 갈등을 넘기면 됩니다. 돈 낸 것하고 남하고의 갈등은 없습니다. 나 와서 교회에서 생활을 해보십시오. 벨 실업에 같은 놈이 다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좋은 일하고 싫은 소리를 듣는 갈등을 겪으셔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더니 저가 남의 생명은 구하고 다른 사람 죽은 건 구해놓고 왜 자기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 꼴을 당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라 라는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 꼴은 당하기 싫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 정도 신앙으로 그렇게 살다 죽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요구하신 겁니다. 감독자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요구합니다. 이 교회가 무슨 남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 교회가 뭐 구제도 많이 한다, 뭐 봉사도 많이 한다, 장학금도 많이 한다, 그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 목사가 뭐 눈이 초롱초롱하다. 꿈 깨십시오. 이런 욕심은 저에게 없습니다. 제 단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빨리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차마 눈을 못 감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훈련을 하셔야 되고 신자 다워지셔야 됩니다. 한국 국민 4천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만 명이나 된다는데도 세상이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것은 우리나라 신자들이 몽땅 돈 내고 좋은 일 하는 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썩는 자리에 간 소금은 아니고 흑암한 곳에 서 있는 불은 아닌 겁니다. 끼리 모여있죠. 끼리 모여서 지랄이에요. 그거 하고서 여러분 신앙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듣는 것이 싫으십니까? 좋은 말 해주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거 많이 모이는 것 같이 교회가 이거 낭패가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정당하게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거? 많아갖고 손해예요. 많으면 좋지 않냐고. 뭐가 좋아요? 헌금 많이 나와서 뭐가 좋아요? 뭐가 유명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이 유명한 겁니다. 그 교회는 몇천 명 모인 데가 유명한 거라고요? 제발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그러니까 이 괜찮던 사람도 자꾸 망할 징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귀가 가요. 그러지 맙시다. 서로 망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들도 신자답기로 하고 저도 목사답기로 다시 한번 결심을 합시다. 이따가 재직회 때 보겠습니다. 얼마나 남나. 물어보시고 싸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하십시오. 그리고 크십시오. 훈련하고 또 하고 또 하십시오. 신자다워지십시오. 썩는 곳에 서 있는 간을 맞추러 간 음식 속에 들어간 소금이 되시고 흑암한 곳에 서 있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해지십시오. 빌립보 4장 8절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빌립보 4장 8절 바울은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든지 종교적인 형태가 되었을 때만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가장 사소한 것, 가장 평범한 것, 그리고 그것 자체로는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고 종교적인 내용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여러분은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 형태를 가졌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인들은 식기도 할 때하고 전도지 돌릴 때만 신자 같아요. 통성기도 하고 헌금 낼 때만 괜찮은 신자 같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로는 신자가 얼마나 좋은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가방 이쁜 거 들었다고 공부 잘하나요? 그렇지 않죠. 미제 연필 들었다고 영어가 잘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필요한 곳, 어두운 곳에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거기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는 다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끼리 모였을 때만 똥개도 지집에서는 왕이래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은 이 모든 얘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모든 얘기를 그가 시행했다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다시 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예, 이겁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굴하지 않으며 그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주를 위하여만 있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연속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합니다. 환경을 개선시켜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힘을 달랜다든가 더 좋은 조건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사양하지 않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 너무 센티멘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삭발하고 혈서 쓰고 주먹 들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묵묵히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고함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싸워주시겠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표고 책임입니다. 저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위해서라면 악을 쓸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살으셔서 여러분 신자로서 사는 생애의 기적과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쓰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모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 힘을 주시고 그러기 위한 깨우침과 훈련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옵소서. 사람 앞에 칭찬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적을 달게 받으며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곳에 힘을 또한 모으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법, 주 앞에 쓰임을 받는 법,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정성과 뜻과 마음과 목숨을 바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